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베풀어 가시지만 또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역사, 적어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의 그 역사는 순교의 피로 이어져갔던 순교의 역사였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되는 예루살렘 교회 첫 번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의 새로운 전통이 순교 신앙 전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려는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때때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십자가를 주시고 도저히 책임질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의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처음 생각으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십자가 감당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같이 기도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모든 것을 상실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 개인 개인에게도 그럴 때가 오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때를 잘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순교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마르티에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 마르티에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목격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목격자라는 의미에서 원래 마르티에라고 하면 본다 하는 뜻이니까 마르티에스라고 했을 때 목격자라는 의미인데 그 목격자라는 의미의 마르티에스가 나중에는 증인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런 뜻으로 의미가 더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목격했던 것을 증거해야 하고 그 증거하는 사람은 그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의미에서 순교자라는 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목격자로서 당연히 증인이 되어야 옳은 것이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실,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순교자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돼 생명 바치는 것을 조금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일들이고 그런 십자가가 찾아왔을 땐 거절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던 것이 초대교회 신앙의 전통인데 이 전통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는 의미에서 스데반은 순교신앙이라는 영적 전통을 만드는 출발점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 순교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스데반의 신앙의 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과 7장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데 일곱 집사 가운데 선택된 과정을 보면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가 잘 드러나는데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 처음에 그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지금의 용어로 표현하는 영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성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의 기본 조건이 영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았고 이것이 성숙한 인격의 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인을 얻고 있는, 사회적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스데반의 또 다른 모습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악독한 말로 스데반을 공회에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사주를 받고 자기도 뭐 하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로 고소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을 모독했다. 두 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해야 될 이유도 없고 율법을 파괴시키겠다고 주장할 만한 입장에 있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가장 유대인들이 죄를 만들어서 누명 씌우기 쉬운 죄가 신성 모독했다라는 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받아내게 했고 스데반도 역시 이 두 가지 죄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죄목은 오랫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죄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군중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폭동을 일으킬 만큼 엄청난 소용돌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도 바울에게 가해졌던 공격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천하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염병 같은 잘못된 교훈을 전했는데 그것이 우리 율법을 모독하는 거였다. 율법을 파기시키자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모독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율법을 파기시키자고 주장한 적도 없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두 죄목이 가장 유대의 군중들을 선동하기에 좋은 죄목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들춰내서 사도들을 공격했던 것이죠. 스데반의 경우도 두 가지로 공격을 받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도 과대한 공격을 해오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전혀 자신의 생각과 관계없던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말을 자신 했다고 하고 기억에 없는 도무지 꿈꿔보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거짓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했습니다.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잘 모르죠 우리가. 아마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아주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며 정말 가득 마음 한쪽, 마음 가득 그 속에 평화가 깃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군중들을 그 모여 있었던 공회원들을 응시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나 태연자약하고 평화로워 보여서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네 번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영성과 지성과 사회적 공공성과 함께 네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심리적 안정성입니다. 쉽게 감정에 휩싸이고 쉽게 격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지나치게 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가 생겨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영성,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소유한 지혜, 그 사리 판단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보편성, 그리고 그의 삶의 말과 행동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 이 공공성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임지식도 하게 되고 또 장로님들을 새로 선택하는 선거도 하게 될 텐데요. 라인홀드 니브라는 미국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목사를 선택할 때 교인들만 투표하지 말고 그 동네 지역 주민들의 투표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훌륭한데 지역사회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때문이겠죠. 물론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하고 교회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의미 있게 들어볼 만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너무 우리가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위에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심리적으로 아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줄 아는 심리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테반 이런 면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로서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여러 요소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조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진 신앙이 스테반의 신앙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런 스데반이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차분하게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데 그렇게 그 공회 앞에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갔던 스데반의 설교 내지는 강론 내용이 오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긴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17절에서 38절 말씀까지로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해 나가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스테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낸다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좀 말씀이 많은 설교가 되었습니다. 39절에서 53절 말씀까지인데 성막과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에 관한 내용을 설교하면서 스데반이 성막이 중요하고 성전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갇혀 계시겠느냐, 그 좁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처소가 되느냐, 하나님은 온 천하로도 다 모시지 못할 만큼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좁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고 성전이 우상화되는 것도 잘못이다, 그래서 소위 반성전주의의 큰 설교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게 되었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일부에 해당하는 아브라함과 이 족장들의 역사에 대한 스데반의 설명을 함께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으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71명이었다는 학설도 있고 73명이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또 그 외 다른 종파들 여러 대표들과 각 지파들의 장로들이 포함되어서 모두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것을 형성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자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권력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 또 민족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 유대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공직자들과 권력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망라되어서 대단히 권위 있는 모임 가운데 스데반이 섰고 그를 향한 여러 공격들 앞에 차분히 스데반이 자기 입장을 설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스데반은 먼저 이 아브라함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사항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점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오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 하나님을 섬겼거나 하나님을 사랑했거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워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잡다한 다신교로 형성되어 있을 사회입니다. 특히 이 바벨로니아 지방의 옛 지명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로의 지역은 여러 종류의 신들을 많이 숭배가 특히 월신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그런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조상 대대로 살았고 거기서 태어났고 그 문명 속에서 성장해 왔으니까 아브라함 역시 종교라고 하면 자기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그 종교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의논하고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생각이 깊고 영적 지혜가 밝아서 하나님을 찾아 모셨던 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그 지역에 그 문명 속에 그 종교 속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스데반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우리 자신들이 무슨 율법을 지켰다, 민족의 전통을 잘 고수했다, 이랬다 저랬다 뭐 여기에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만 시작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배운 바 지식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산 위에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여서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소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또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 그걸 궁리하고 연구하고 연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사람의 종교적 능력이라고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짜고 연구하고 연구를 거듭해봐도 하나님 본래의 형상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때만 만나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비천한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나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 인생 설계 가운데 1도 그 생각이 없었던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그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큰 출발하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언약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본토처적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 땅을 너와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후손의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하는 복의 시발점, 복의 근원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 되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바쳐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뭐 중성을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도 일방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주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파기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음을 상징합니다. 아주 일방적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홀로 결정하시고 홀로 선포하신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의 상징으로 할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기들의 몸을 확인할 때마다 아들라 할례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언약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후손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고 또 전승시키고 물려받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신약시대가 되면 할례가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육체의 자랑이 되게 되고 마치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과다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상징이 되게 됩니다. 할례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의 상징일 뿐입니다. 할례 명령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것은 12장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15장입니다. 부르심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이후에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언약과 축복과 선택의 모든 것의 한 증표로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 자체 무슨 신비한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그 자체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훗날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시대가 사도 바울의 때가 되면 이것 때문에 굉장한 시비가 생기게 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본래 의미가 퇴색되어서 그리 되었습니다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그 당시에는 문자도 없고 무슨 다른 제도도 없고 그랬을 때이니까 이 몸에 새기는 표로서 하나님 언약받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민족임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표해주는 상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많은 약속을 주시는데 큰 민족 되게 하시가 이 땅 주겠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앞으로 장대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많은 약속을 주시는데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언약의 후계자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육체의 조건 가지고 혈통 가지고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되었다는 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족장들의 역사의 특징을 말하면서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하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량을 요셉의 역사가 차지합니다. 아마도 창세기 마지막에 거의 20장 분량에 이르도록 요셉의 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까닭이 있었을 겁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까닭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자칫하면 서로 죽이고 원수 갚고 한 이런 일들 때문에 완전히 우리 민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 요셉 조상이 모든 형제들 다 용서하고 모든 가족들을 다 책임지고 그렇게 보호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한민족으로 굳게 뭉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우리의 터전이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셉의 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묘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상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요셉의 역사가 가르쳐줍니다. 17살의 노예가 됐죠.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쓰러웠겠습니까? 한창 감수성 예민하던 청소년 시기에 노예가 되어서 밤잠 못 자고 고생할 때마다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든 과정 거쳐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지만 결국 그래 감옥에 가는 것 때문에 감옥 속에서 관리들을 만나게 되고 관리들을 만났던 것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를 만나서 자기 입장을 설명했던 것 때문에 나중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묘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요셉이 직면했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가장 위험했던 시기가 총리가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노예로 살고 감옥 생활할 때는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가 된 요셉에게 주어졌던 책임이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7년 동안이나 계속될 흉년을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그 흉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이집트는 농사가 잘 되는 나라인데 그런 날 흉년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아프리카 대륙의 문제이죠. 그래서 그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의 시기에 양식을 사러 천하 각국으로부터 양식 사러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 기근 때문에 큰 고통 당했을 때인데 그 모든 나라들의 기근 문제를 어떻게 요셉이 해결을 합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능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세 가지 가운데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복에 거는 되게 하시겠다. 세 가지 큰 약속 가운데 첫 번째가 이루어지게 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다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 바로 왕조가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왕조를 힉소스족이라고 합니다. 힉소스족은 셈족 계통의 왕조입니다. 외부 민족이 이집트로 쳐들어가서 그 애굽을 점령하고 새 왕조가 된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셈족 계통입니다.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이죠. 그런데 요셉도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 땅에 젊은이들 가운데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이 없는데 이 셈족 계통의 청년 하나가 나타나는데 지혜가 출중합니다. 정치적 배우가 없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함족의 왕조가 있었더라면 요셉은 등용되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이죠. 모든 것들이 다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기묘하게 얽혀가고 엮여져 가게 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큰 영광,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조작하고 우리가 분투해서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있게 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선택도 은혜죠. 언약도 은혜죠. 섭리도 은혜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점을 거기 모여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웅변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성경 고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뭘 잘 해야,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걸 잘 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잘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근본은 사람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수고가 어디에 덧붙일 게 있겠습니까? 예정도, 선택도, 부르심도, 감동도, 주를 만나게 하심도, 약속의 말씀을 주심도, 기묘하게 전도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 믿음 가지게 하신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역사를 웅변하고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된 줄로 다시 확인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이란 존재치도 않고, 노력으로 된 것도 존재치 않고, 사람의 수고로 맺어진 결실들도 존재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고 값없는 은혜의 역사가,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약속해 주시고 역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사실은 되뇌이고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